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성탄주일 예배 말씀 우리에게 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도님과 성도님 모든 가족의 이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또 은혜 그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날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은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종교 창시자와 여러 위인들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날입니다. 우리가 위인들의 탄생일을 기억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 이유는 그들이 남긴 인생 업적이 귀하고 또 그 업적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커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탄생일을 찾아보고 탄생일을 또 때로는 공휴일로 제정하기까지 하면서 그의 인생 업적을 기리곤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 그의 탄생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그 사람을 그의 탄생일로 태어날 때부터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업적이 드러난 후에 그의 인생이 탄생으로부터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분의 인생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인물과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미 영존하셨던,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둘도 없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해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 구세주의 강림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예언된 그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9장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구원자의 탄생이 예언되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뜬금없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의 탄생으로 구원자의 강림을 알리셨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기 예수가 누구이고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대강절 절기 중에 이사야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본문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원자의 강림을 알리셨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초반의 배경을 잠시 되짚어보자면 야곱의 열두 지파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던 그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 둘로 나누어졌던 때에 북쪽에서 외세 앗수르 제국의 침범을 그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이사야서가 말씀이 열린 그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웃국가인 아람 족속과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연맹에 들어오라는 압박을 뿌리치고 도리어 그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앗수르에게 가서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도와주시며 도움을 보내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아하스 왕의 시대를 넘어서 그 후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아하스와 유다 그들이 앗수르 제국의 침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8장에서는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황폐했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피하고 보호를 받는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가나안 땅을 위에서 북쪽에서 진입을 하기 시작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 머지않아 나라를 잃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손에 나라가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대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누차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한 경우에 그것이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대가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왕국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과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시대의 앗수르 군대의 침략과 머지않아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침략이고 일어나지 않았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기의 탄생은 이미 7장에서 예언되기 시작했습니다. 7장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 아기의 탄생이 이미 7장 14절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6절에서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우리에게 나신 아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인지, 그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일이었던 8장의 말씀을 기억하자면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무당과 신접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의 경고를 하시지요. 너희가 무당과 신접자들에게서 들을 조언을 통해서는 아침빛을,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리라.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그 어두운 상황, 그 어둠 너머로 아침빛, 그러니까 새벽을 밝히는 일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 너희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에게 정말 긴 어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 정도인데 그들보다 앞서 나라를 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욱 심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 그 감동을 얻었던 책이었던 그루터기 왕국이라는 책, The Stump Kingdom을 쓰신 데일 랄프 데이비스 박사께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가문에서 갈려져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The Northern Kingdom was one 200-year plus exercise in apostasy.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간의 배도 운동이었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도라는 것은 돌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역사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그 북왕국으로 갈라진 다음 했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는가? 유다로 왔어요. 제사장들이 모두 유다에 거했습니다. 그럴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배도 운동이었다는 그 표현이 참 알맞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200년 역사는 결국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어둠이 내린 것이고요. 일출이 없는, 그러니까 일출을, 새벽빛을 기대할 수 없는 어둠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빛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 갈릴리 지방은 북왕국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북왕국이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범을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먼저 체험하고 온 영토가 점령당하기까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그것도 큰 빛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나안 가장 북쪽 그 갈릴리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빛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신 후에 가셨던 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새벽빛이 보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을 걷다가 누차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뿌리치며 그 길을 고집한 결과 자초했던 고난을 받고 경고됐던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었지 이스라엘뿐이며 유다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불신과 불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그 대가로 고난과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갖지 못할 인생 안으로 나를 던지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부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중에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자신의 불신과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분의 경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그리고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어두운 삶, 어두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빛과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나신 아기는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신 그 아기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답.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야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4절과 6절을 보면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번역은 번역마다 다른데 for라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because라고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원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있지 않습니까? 5절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그 단어를 살리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 5절, 6절이 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key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because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유를 답을 밝히는 문장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뭐뭐뭐뭐 하다, 왜냐하면, because 하는 것은 그 윈 문장의 이유를 밝히는, 답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4, 5, 6절을 한 구절씩 한번 보십시다. 먼저 4절이지요. 4절에 왜냐하면은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는 왜냐하면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의 이유가 됩니다. 1절과 2절은 이미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신과 죄악으로 일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땅에 큰 빛이 임한다고 1,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은 분명히 찬양의 내용인데요. 그 찬양이 이렇죠.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책감의 무게와 소망이 없는 그런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갑자기 추수 때 풍부한 수확을 거둔 농부의 마음으로 변해 있고요. 또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터에서 풍부한 전리품을 거둔 병사의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4절에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면 즉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미디안의 기적입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천만만을 이룬 미디안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딱 300명만을 추려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시는데 그들이 미디안의 대군대를 격파했던 날입니다. 그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절망에 빠진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유는 그들을 지배하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미디안의 날처럼 승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또 because, 이는 또는 그 이유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지배하던 세력이 그럼 어떻게 꺾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는 5절을 보시면은 제가 개역 한글로 읽었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섭이라는 것은 뗄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던 군인들의 신,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막 밟아 누르는 거죠. 군화로 밟아 누르는 겁니다. 그런 신과 피 묻은 겉옷, 나의 동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옷에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과 옷이 불에 땔감처럼 탈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세력이 그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불의 심판이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는 적과 타협을 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시는 평화는 적의 세력을 내가 어느 정도 다스려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적의 세력이 패배하고 진멸을 당하면서 나에게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지면서 오는 평화이고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진멸시키신다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 나의 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 천사 악령들이지요. 그들이 나의 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다름 아닌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불신과 불의에 길들여진 나입니다. 곧 내 안에 존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새 사람을 대적하는 나의 옛사람이 사탄과 더불어서 나의 적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답이 곧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왜냐하면 이라는 6절에 있고요.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because,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두운 심령에 소망의 빛을 주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에 빠진 자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내 밖에 사탄과 내 안에 옛사람을 진멸시키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남으로. 이 아기의 탄생이 오늘 본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그 아기가 조금의 불의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과는 달리 그 아기가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의 어깨에,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그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시키십니다.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 정죄와 저주를 의로운 그가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죄와 저주를 받아 죽은 그가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인 죽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그가 부활을 통해 이기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를,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와 수단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감사와 기쁨, 해방과 소망, 이 구원의 혜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눈에 잡히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시고 성탄으로 그 감추어졌고 예언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시고요.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나신 이 아기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를 온전하게 다스릴 완전한 왕이 있다면 그는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품의 또 어떤 능력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먼저 외세의 침범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 힘이 없으면 그건 무능한 왕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무능한 왕인데, 국민들을 외세의 침범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울타리를 지켜주는 왕, 그런 능력이 있는 왕, 또 국내에서 국민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래서 불법자들이 그냥 자기 행세를 하면서 법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필요한 체벌을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때로 적절한 자비를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할 때는 풍부한 자비를 쏟는 그런 성품의, 그런 능력의 통치자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통치자이면서 이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바람보다 훨씬 더 온전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정리해 주신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페어가 돼서 네 가지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그는 기묘자와 모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사는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주 적절하게 인도하는 자, 적절한 말로 나를 인도해 주는 자가 바로 모사이고 카운슬러입니다. 근데 그 앞에 기묘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평범하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합니다. wonder라는, 놀란다는 그 wonder라는 것을 wonderful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어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묘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성경은 기묘하다라고 부릅니다. wonderful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는 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상속자를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갖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오늘 본문 기묘자라는 표현에서 쓰여진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면서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기에 너무 기묘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지 못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나신 이 아기는 사람의 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람의 말로 나를 카운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생각과 능력이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의 생각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칼빈은 7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을 기억하고 둘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호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거나 보호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원과 보호의 혜택을 주시기에 무력한 분이시라면, 아무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임마누엘이라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전능하신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십니다.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과거 저 멀리서부터 미래, 먼 시간까지 라는 영원의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영원, 영원, 저 멀리서부터 저쪽 멀리까지. 그렇죠. 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묵상 속에 우리가 자주 빠뜨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저 멀리, 미래 저 멀리 라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빠뜨립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자꾸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대할 때 먼 과거와 먼 미래의 개념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 단어를 한번 언제나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영원한이를 언제나라고, always라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라는 표현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라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현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이것은 현실이다 라는 결론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나의 삶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에게 온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장차 심판자이십니다. 이와 동시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에서나 나를 친딸, 친아들 대하듯이 대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왕이 나의 아버지세요. 왕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내가 화가 나고 정말 기막혀하고 있을 때, 심지어 내가 죄의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과 하나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렸을 때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It is the kindness of God that leads you to repentance.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책이, 하나님의 위협이 너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인도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망가진 나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진리의 생각이 좌절과 실망과 심지어 죄에 빠진 내 마음을 주님에게로 다시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완전한 아버지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신 그 아기는 장차 적을 이기시고 완전히 무찌르시면서 그분에게 속한 우리가 영원한 평화 속에서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자라는 것 이미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는 적이 완전히 패배하고 지상에서 사라지면서 오는 평화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실 건가? 우리에게 나신 아기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문학자로 알려진 알렉 모티어 박사와 또 그 구루터기 왕국 제가 누차 언급하는 책을 쓰신 랄프 데이비스 박사께서 나란히 관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예고이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750년 정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문법을 보면 마치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처럼 쓰여졌다는 거예요. 문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열정이 이것을 이루리라. 전능하시고 의와 자비가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과 기쁨과 소망과 해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작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레이 올틀랜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영어로 먼저 읽어보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God's answer to everything that has ever terrorized us is a child. God's answer is a child. The power of God is so far superior to the Assyrians and all the big shots of this world that he can defeat them by coming as a mere child.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한 아이이다. 아수르 군대를 비롯해서 지상의 모든 위협적 세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아이로 오셔서 그들을 무찌르신다. 그 아이가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강림을 통해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감사드립시다. 우리 모두 찬송하며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임마누엘 나의 구주와 목자로 가깝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의 탄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는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에 대해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고 또 그 답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또 억압적인 곳에 해방을, 또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곳에 감사로 모든 것을 전환시켜 주시는 주님의 탄생과 강림을 저희가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신 주님, 이제 친히 오셔서 전능하신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친아버지의 손길을, 그 온전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저희들이 깨어 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저희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성탄 주일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붙잡고 이제 나아갈 때 저희의 삶에 오늘 들은 모든 진리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